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 2026년 1월 10일자 가디언지 사설하고 그 분석 자료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사실 몇년 전만 해도 그냥 황당한 농담처럼 들렸잖아요.
맞아요. 그린란드를 사겠다니.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게 결코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그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음이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발언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계산, 그러니까 지정학적, 경제적, 전략적 속내를 함께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정말 파고들수록 소름 돋는 이야기죠. 자료들을 꿰뚫는 핵심은 기후변화가 더는 뭐 북극곰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그런 환경 캠페인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미 현실이 되었다.
네, 이미 강대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새로운 체스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체스판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라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녹아내리는 북극 얼음이 얼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
기회의 창.
둘째는 그 두꺼운 얼음 안에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막대한 부의 정체.
부의 정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차지하기 위해 체스마를 움직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치열한 수싸움.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트럼프의 발언이 아마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기회의 창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제시하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네, 예측이죠.
바로 2040년대 초가 되면 여름철 북극해가 사실상 얼음이 없는, 그러니까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지구가 더워진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세계 지도가 바뀌는 수준의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도가 바뀌는 수정을 넘어서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규칙 자체가요?
네. 자료에 아주 직관적인 비교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바닷길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러시아 쪽 북극해 항로, 즉 북방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기간이 거의 40일에서 30일로.
잠깐만요. 40일에서 30일로요?
네. 무려 열흘이나 단축된다는 거예요.
와, 열흘이요? 해운업계에서 열흘이면 이건 뭐 완전 혁명적인 수준인데요. 연료비, 인건비, 물류 시간까지.
바로 그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또 캐나다 쪽으로 통과하는 북서 항로까지 열리면 아시아와 북미 동부를 잇는 새로운 대동맥이 뚫리는 셈이고요.
와.
자료는 이 지점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해요. 기후 전쟁, Climate Wars의 서막이 올랐다고요.
기후 전쟁. 단어 자체가 섬뜩하네요.
네, 지금까지 자원전쟁 하면 보통 뭐 가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석유를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녹아내리는 얼음 밑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바로 그린란드인 거죠.
아, 과거에는 그냥 변방의 얼음 땅이었던 곳이 새로운 시대에 뭐랄까 지정학적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러시아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군도를 계속 탐내는 이유도 바로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지정학적 위치 말고 그린란드 그 자체에 뭔가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같은 사업가 출신 정치인이 단지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만으로 영토 매입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죠.
그렇죠. 뭔가 실리가 있을 텐데.
진짜 노림수는 얼음 아래에 묻힌 자원, 그중에서도 특히 히토류입니다.
아, 히토류.
석유나 천연가스도 물론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을 걸로 추정되지만 히토류는 그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히토류.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아실 텐데요. 전기차 모터의 연구 자석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반도체, 심지어는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프로세서까지.
네, 맞습니다.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도 들어가고요.
사실상 21세기 산업과 국방의 비타민 혹은 혈액 같은 존재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액의 공급을 지금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문제군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 특히 고부가가치 가공품은 90% 가까이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안보의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목줄을 죄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린랜드 남서부 지역에 이 희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크바네펠트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개발되면 서방 세계 전체가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트럼프가 그린란드가 중국과 러시아 선박으로 가득하다고 불평했다는 대목이 자료에 나오던데 그게 바로 이런 맥락이었군요.
네. 단순히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걸 넘어서 미래 산업의 쌀인 희토류를 경쟁자에게 뺏길 수 있다는 그 초조함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워져요.
어떤 부분이죠?
트럼프에게 기후변화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서 땅의 가치가 드러난 수익성 좋은 부동산 매물로 보였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물이요? 와, 정말 트럼프다운 시각이네요.
이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죠.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설명하는 방식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하나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분할하던 신제국주의의 모습.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더 익숙할 법한 서부극의 서사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의 땅에 먼저 깃발을 꽂고 총과 거래를 통해 땅을 차지했던 그 개척시대의 논리가 21세기 북극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리면서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국제법이나 동맹과의 약속, 뭐 기후협약 같은 규범보다는 내 나라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힘이 있으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협력의 계기가 아니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새로운 항로라는 길과 희토류라는 보물을 모두 가진 그린랜드. 이 체스판 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진짜 속내는 결코 뭘까요?
자료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미국의 1차적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요.
원천 봉쇄?
그린랜드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그린랜드는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가 북극을 거쳐 대서양으로 나오는 길목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 완벽한 요충지군요.
네. 냉전 시절부터 미군에게 가장 중요한 공군기지 중 하나인 툴렐 공군기지가 그린랜드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렇군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중국은 북극에 직접 맞닿아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견제하는 거죠?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칭하면서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 항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빙상 실크로드요?
당장은 경제적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항로를 통해 해군력을 대서양으로 직접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에 이어서 대서양에서도 중국과 마주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네요.
그러니 그린란드를 확실히 통제해서 중국의 북극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최근 미 국방장관이 직접 그린란드를 방문한 것도 이런 전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어떤 문제죠?
그린란드는 엄연히 덴마크의 자취령이고 미국과 덴마크는 둘 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이잖아요.
그렇죠. 동맹이죠.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의 영토를 그것도 돈으로 사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 미국이 여기서 더 나아가 덴마크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나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맹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안의 가장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자료의 분석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라고요?
만약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덴마크를 압박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확보하려 든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프랑스나 독일 같은 다른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과연 미국에 맞서 덴마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자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거론합니다.
아.
서방 세계가 온갖 제재를 퍼부었지만 강대국인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죠. 하물며 상대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면 그 압박은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다른 동맹국들은 미국의 행보를 비난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붕괴요?
네. 우리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나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강대국의 노골적인 힘 앞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도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트럼프의 부동산 거래 제한 하나가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자료는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압축하더라고요. AI 경쟁이 자원 경쟁으로 격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문장이 이 모든 지정학적 갈등의 본질을 꿰뚫고 있죠. 우리는 흔히 AI 경쟁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코드와 알고리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세상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디지털 세상은 지극히 물질적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 칩, 그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
아.
이 모든 것의 근원이 결국 희토류 같은 광물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AI 패권 경쟁의 이면에는 가장 원초적인 땅 따먹기, 즉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북극 항로라는 미래 물류의 고속도로와 희토류라는 첨단 산업의 쌀,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린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그린랜드 매입 발언은 단순한 기행이나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던 겁니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를 각자 살아남기 위한 패권 다툼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새로운 시대의 위험한 전조였다고 자료는 최종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대신에요.
네. 그 위기 자체를 새로운 지배와 통제의 도구로 삼으려는 강대국들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오싹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결코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녹아내리는 얼음이 여러 젖힌 새로운 북극 항로, 그 아래 잠든 첨단 산업의 보고인 희토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의 냉혹한 패권 다툼, 정말 이 모든 것이 얽힌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녹아내리는 얼음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땅과 자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존의 국제 질서, 동맹이라는 약속, 심지어 주권이라는 근대 국가의 기본 개념까지 모두 녹여버릴 수 있는 새로운 갈등의 용광로,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와, 모든 걸 녹여버리는 용광로라?
자료가 이 현상을 지정학적 파멸의 전조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인상적이었던 건 자료가 단순히 강대국들의 행태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네.
이런 냉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냉정한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철저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거대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북극이라는 체스판을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소리가 빠져있지 않나요?
아.
바로 체스 말처럼 취급되는 그린랜드. 그리고 그 얼음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러네요.
강대국들이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새로운 국경선과 이권의 지도를 그릴 때 이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권과 자결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들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